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분주함을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리며 또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하늘 문 여시사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하늘을 여시사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들로,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 가슴 속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72일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수 믿으면 몸이 안 아파야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옛날에, 바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너무 깨어지게 많이 아파가지고 옛날에는 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머리가 좀 낫게 해주세요. 머리만 나으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머리가 싹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머리가 나으니까요 몸이 날아갈 것 같고 기분이 막 아주 상쾌해지고 아주 막 살 것 같은 거 있죠. 그리고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통은 없어졌지만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자꾸 못된 생각들이 드는 거 있죠. 성도님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거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없애주면 우리는 편안하고 시간이 많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대로 되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 자녀 때문에 매달리게 하고,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매달리게 하고, 어떨 때는 내 건강 조금 나빠지게 해서 그냥 주님만 붙들고 가기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좀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없어도 괜찮고, 조금 건강 안 해도 괜찮고, 조금 뭐 교육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우리 몸은 자꾸 망가져가도 누구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예, 주님 붙들고 그냥 한평생 씨름하면은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요리 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길쭉길쭉한 것들도 있고요, 아주 짧은 것들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72부터 한번 보실래요? 그 전에 그 몸 받으신 분들은 최영석 집사님에게 또 커피 한 잔도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면서 좀 부탁을 하면 잘 해줄 거예요. 예. 오늘은 내용들을 조금,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내용들을 조금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 공부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럼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초점을 어디로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세례라는 것도 나오고 성찬식도 나오고 지금 계속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72번. 제가 질문하고 성도 여러분들 일단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성경에는 이런 질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만들고 성경에서 답을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세례 받잖아요. 그 어떤 교회는 이렇게 코를 막고 뒤로 넘겨가지고 물속에 쑥 잠그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물을 가지고 머리 이렇게 합니다. 어느 거나,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수 믿음을 나타내는 표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그러면 죄를 씻어줍니까? 이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세례 줄 때 주는 물 가지고 죄를 씻어준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우리 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는 누가 씻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우리 세례할 때 물 있잖아요. 그쵸? 그 물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무엇이라? 세례라. 그럼 물 가지고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피로만 우리 죄를 사해주고 더러운 걸 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받으면서는요, 이걸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양심이 나아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럼 우리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요한 1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무엇이요? 피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무엇이 등장이 됩니까? 피가 등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이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이게 72번.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실 때 좀 천천히 보시면 거기 문장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72문.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예,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물도 많더라고. 무슨 뭐 육각수 물이라고. 요즘 어떤 목사님은 또 육각수 물 자랑하면서 다니시더라고. 뭐 또 알칼리 물이라 그러고. 성도 여러분들 그 뭐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무슨 물밖에,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세례 주면서 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중생의 씻음이나 죄의 씻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게 73번입니다. 제가 73번을 질문할 테니까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답을 천천히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성경에다가 세례를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그 이유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맞죠? 그렇죠? 손이 들어오면 물로 씻으면 확실하게 씻어지잖아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를 통하여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거. 물로 몸을 씻으면 더러운 게 씻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죄가 그대로 씻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물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회에서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면서 꼭 세례 받는 분들에게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시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피, 그 공로를 믿으시나요? 이거잖아요. 그리고는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세례는 뭘로 줍니까? 예수님의 피로 안 주잖아요. 뭐로 주죠? 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죄를 씻어줍니까? 그럴 때 아니요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럼 왜 물로 줍니까? 그리고 죄로 씻는다는 표현도 있던데, 그 뜻은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이 확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가 씻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게 이제 73번이고요. 이제 74번. 이거는 막 디베이트가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요. 꼭 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도 천천히 잘 보십시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멘. 제가 아멘 하는 이유는 이 성경적인 비블리컬한 프린시플을 다 뽑아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받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세례는 입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사람에게 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유아들은 어떻게 되죠? 유아들은 입으로 고백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줘야 합니까? 그럴 때 줘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하늘나라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냅니다. 절로 가. 이렇게 막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그러셨나 그러면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건 말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도 구원의 언약 백성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세례에 이렇게 해당되는 약속을 뭐로 주셨나 그러면 할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자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을 때 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받을 때 그가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례. 할례는 뭔 줄 알죠? 요즘으로 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 이렇게 요즘 포경 수술할 때 하듯이 표피를 베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며칠 만에 하라 그랬습니까? 할례는 8일 만에 하라 그랬습니다. 8일 된 아기가 이렇게 언약의 표로서 이렇게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할례의 표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아 세례는요 옛날부터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RCA 그리고 장로교 그리고 아마 감리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침례교는 아니에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어린애가 의식이 없어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유아실에 가면 영아들 유아세례 말고 우리 집 유아실에 가면 2살 이제 1살 반 된 애들 그 애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3살 된 애들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도 훨씬 잘 믿는 애들이 많아요. 걔들은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린다니까.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되게 믿어버린다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아이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자기 가슴을 칩니다. 하늘을 안 가르치고. 왜 그렇습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들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말로 설명을 다 못한다고 세례를 안 줘야 됩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 속에서 들어와 있을 때는 다 구약에서부터 허락을 했고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 가족 세례를 줬습니다. 가족 세례를. 다 이 집에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 아이들도 다 약속의 자녀라 부모가 그렇게 키울 걸 보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뭐 이게 워낙 지금 막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거라 이거 가지고 가서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내 생각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답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예. 이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완전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그들이 신앙생활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구절 창세기 17장 있는 거 쭉 다 줘보실래요? 창세기 17장 7절. 이거는 이제 할례 줄 때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그리고 대대 손손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확실해야 됩니까? 얼마나 눈뜨고 의식이 있는 데서 행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애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 성경 구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 양피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겁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얘들이 압니까? 8일 만에 이걸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구나. 자꾸만 내가 숨도 간신히 쉬니 내가 싹 미소를 짓고 평화롭게 하고. 그거 있어요? 애들 어릴 때 이거 포경수술 해줘 봤습니까?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 조금만 다 하면요. 막 앵앵거리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백성 속에 어린애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도 비록 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74.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속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반지 속에 넣으시더라고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정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정표가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거를 유혈로 약속을 했습니다.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세례는 유혈이 아닙니다. 무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혈 세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아 세례 주잖아요. 유아 세례 줄 때는 누구에게 문답을 합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부모에게 하잖아요. 그 우리 장로님들이요 부모님들한테 막 아주 굉장히 질문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본을 못 보이면서 어떻게 아이가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이라는 거는요 예배당에 이렇게 끼고 나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님들은요, 다른 부모님들보다 조금 남달라야 합니다. 이제 75분으로 갑니다.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뭐 그냥 예수 믿고 이러면 되는데 왜 세례라는 거를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있고 또 왜 떡이라 그러고 잔이라 그러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그게 전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 뭐 이런 거와 관계가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의 살, 피 이런 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천천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문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축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아멘. 좀 길죠? 길 때는요, 교회에서 뭐가 나올 때 길 때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된다는 게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충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러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상기하고 어떻게 그걸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75번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떡을 먹고, 근데 제가 이 원문들을 보니까 이 뗀 떡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무엇으로? 예, 그거 동그라미 치시거나 하이라이트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제가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셔서 뭐 그렇게 이 기도를 하면은 지금 쥐고 있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로 그대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한테 떡도 주잖아요. 그러면 떡을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나에게,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이걸 보듯이.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거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무엇으로? 입으로. 그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눈으로, 입으로 맛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럼 입으로 맛보는데 분명히 지금 이게 입으로 즙이 들어가고 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맞아 진짜 날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걸 먹고 맛보면서 맞아 진짜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 이거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거지 이걸 먹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잔이고 떡이고 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이 살이고 이게 몸이고 살이고 이게 주님의 피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 잔을 받아서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하게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먹고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 몸에서 체험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확실히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75번입니다. 오늘 몇 번까지 하는지 아세요? 다 돼가는 거 아세요? 요즘 세상이 평균 수명이 확 높아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확 높아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평균 예상 수명이 뭔지 알죠? 예를 들면 한국분들은, 여자분들은 뭐 80몇 세까지 삽니다. 평균. 남자분들은 억울하게도 70몇 살까지 삽니다. 죽도록 일도 하고 많이 했는데 뭐 70몇 살까지 삽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전체 어느 해에 난 사람들이 어느 해까지 이렇게 할 때 몇 살 정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죽는 거를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균 예상 수명이 확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 같아요? 늘은 이유가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살아서 맞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사는 거는요, 이거 넓히는데 별로 이렇게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 평균 예상 수명이 확 높아진데 기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아 사망률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 죽는 사람들 숫자가 확 줄면 이거 계산할 때 이게 평균치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2006년도에 전 세계에서 유아가 제일 많이 죽는 나라들을 제가 2006년도에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앙골라가 1등이더라고. 1000명 중에 185.36.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1000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185명 정도가 죽더라고. 2등이 시에라루엔 160 정도 되고요. 3위가 아프가니스탄, 5위가 모잠비크더라고. 모잠비크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우리 돕고 있잖아요. 그죠? 황선준 선교사님. 그 나라도 129명이 죽습니다. 그위가 5위입니다. 한국은 보니까 182등이더라고. 1000명 중에 지금은 한 6.16명 정도 죽습니다. 근데 1960년도만 해도 12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게 막 대단해요. 근데 미국도 보면은 이게 높아요. 179위, 6.43. 그러면 가장 낮은 나라, 제일 안 죽는 나라, 애들로 태어나서 영아 사망률 제일 안 죽는 나라, 2006년도가 보니까요. 제일 안 죽는 나라가 싱가포르이더라고. 싱가포르. 희한하죠, 그죠? 싱가포르 얼마나 볼볼볼 됩니까?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이 홍콩, 그 다음이 일본. 그러니까 미국, 우리 그러면 유아 사망률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엔가는 지금 저 미 서부, 북서부 쪽으로 미국 유아 사망률이 35%인가 확 올라갔고, 여기 필라델피아가 48% 유아 사망률이 확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저 후쿠시마 그 어디서 원전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서부 지역에 있는 애들이 사망률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아들이 전 세계 아주 못 사는 나라 유아들 사망률이 우리 한국보다는 30배 높고 그렇잖아요.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랬었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만 제대로 공급돼도 잘 사는 나라 말고 아주 1등 사망률이 높은 나라 1등, 2등, 3등, 5등, 막 50등 이런 데 되는 데는 물만 제대로 공급이 돼도요. 유아 사망률이 50%나 감소하는 거 있죠. 유아 사망률이 물만 제대로 공급돼도.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영적으로 이 지금 이 한국, 미국, 뉴욕, 뉴저지, LA의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참 희한하게 판을 칩니다. 뭐만 하나 잘 붙들어도 이단들이 판치는데 안 넘어가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만 하나 잘 붙들고 잘 이해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고 성경만 제대로 믿고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요 이단에 빠져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뭡니까? 그럼 성경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럴 때는요, 어떻게든지 성경에 있는 사상을 우리가 다 한번 요약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가 그럼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은 전부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로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했죠. 나는 I believe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은 어떻게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뒷끝머리로 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잘 요약했습니까? 근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새로 번역된 거? 이렇게. 그게 나는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라 그럽니까? 믿습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나는 누구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있고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사도신경에 딱 요약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도 부족한 거라. 이렇게 두꺼운 거지만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줄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까? 아이들은 너무 장황하게 길면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다 찾아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온 게 요리 문답입니다. 음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요리 문답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리 문답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또 뭐에 좋은 게 있나 그러면 목회자들의 지혜와 목회자들의 성경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경 지식이나 목회자들의 이 신학적인 배경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례가 뭡니까? 그러면 세계가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떤 분은 설명을 잘하고 어떤 분은 헤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들 목적으로서 그렇게 할 목적으로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에게 테두리를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요리 문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나 RCA나 이런 데 가장 유명한 요리 문답이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는 16세기에 나왔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우리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번 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보면서 1번이 뭐였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혹시? 1번? 예.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다 넣어놓은 거죠. 내가 왜 삽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삽니까? 이 세상 살면서 위로는 어디서 봤습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게 1번 문제예요. 이게, 예, 하이델베르그 이거고요. 답 한번 보실래요?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뭐라고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성부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성령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봤더니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 문답들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귀중합니다. 보니까 좀 딱딱하죠? 딱딱하면 그냥 딱딱한 대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나 이런 걸 잘 한번 익혀놔 보십시오. 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그러듯이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이거 하고 위배되면 전부 가짜잖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면 전부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들이요, 이단할 때 단자가 무슨 단자인지 알죠? 그 단자입니다. 처음에 가서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하고 설교 똑같은데요. 뭐, 우리 교회도 교인 건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데 갔다 왔는데. 목사님하고 그분 설교 똑같이 해요. 뭐라 그래? 나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단은요, 똑같아 보이는데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싹 틀립니다.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냥 성경책만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성경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가짜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약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요리문답, 이 교리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뭔가 신비하고 이상하게 귀를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고 짜릿짜릿하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거 쫓아가는 거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왔잖아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는 거 있죠. 나 미치겠어 이거. 성도 여러분들,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쫓아간다니까. 그러면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쫓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든지, 그 사람이 뭘 한다든지, 이렇게, 이러면서 쫓아가는 뭐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는 보면요,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잖아요. 왜 한국이 그렇게 유독 많습니까? 한국 사람 심성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요. 요리문답 공부를 하고 성경말씀 읽으면서 가슴속에 딱 집어넣고 아니던데 저거 전에 거하고 다르던데 그럼 딱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리 물고 넘어갑니다. 지금도 뉴저지, 뉴욕 이론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우리 주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갔다가 그 신기하더라고. 돈을 갖다 주면 촤악 하잖아요. 그렇죠? 뭐 줄 돈도 없었지만 촤악 이렇게 하더라고. 촤악 그럼 얼마예요? 많지도 않더라고. 촤악. 그러니까 그걸 또 꺼내가지고 손으로 또 이렇게 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계로 위조지폐 잡아요. 그래 잡는다 그러더라고. 그럼 왜 손으로 또 해요? 기계로도 못 잡는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계로 못 잡는 거 잡아요. 그랬더니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잡는데 기계에서는 이게 위조지폐라고 안 그랬는데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은행원들, 위조지폐 감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맨날 무슨 돈? 진짜 돈만 만지게 하는 거다. 맨날 진짜 돈만 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턱 잡았는데 옛날 거하고 달라. 그럼 이건 뭐죠? 이거 백발백중 가짜인 거 있죠. 백발백중 가짜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제가 델리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가짜 돈 들어오냐 그랬더니 들어온대. 언제 들어오냐 그랬더니 밤에 주로 들어온대. 그래 가짜 돈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가짜 돈 갖다 주면 자기들 못 쓴대요. 그럼 나 좀 줘봐. 그래서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만 거를 휙 치면서 위조지폐 쓰고는 만져봤습니다. 제가 봐도 만져보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봐도. 근데 아주 교묘하게 만든 것들은 이게 참 전문가들이라나 만져봐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이런 요리문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틀이 딱 짜여가지고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지금요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두운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주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혹시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시면 잘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이게 말세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늘 딱딱하기도 하고요. 바른 교훈은 보면 재미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뭐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서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뭐 좀 짜릿한 거 없나?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자꾸 잠만 오지? 뭐 이러다가 재미나는 거 이때 그러면 딱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 그러면서 딱 가서 첫날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은데 재밌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 후련해줄 것을 찾는 그런 이 분위기, 사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무엇을요? 스승을 많이 두고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이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혹시 담임 목사가 간혹 졸리게 얘기할 때는 나가면서 쿡 한번 치면 돼요. 목사님 저 오늘 졸았는데요. 그럼 제가 지구멍을 찾죠. 제가 막 미안해가지고 아휴 미안해 죽겠다.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 두꺼운 걸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다 꿰뚫을 수가 없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16세기 때는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 17세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보시면요 얼마나 표현들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딱딱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모르던 표현들이 있네. 그렇게 하시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75번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우리 한 20분쯤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75번 제가 묻습니다. 제 75문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축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아멘. 다른 건 그냥 다 잊어먹어도 무슨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성찬식 받으실 때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쏟으시고 이게 원문에는 보면 이 사람들 쓴 거 보면 poured ou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쏟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쏟으신 피와 찢으신 살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딱딱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하나님 우리가 귀한 믿음에 또 영역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쉽니다. 쉬는 동안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하루의 피곤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은혜 더해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선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한 가지라고 우리 노래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준 한 가지 귀한 진리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과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참 어려워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데 참 어려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참 잘 안 되네요.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씨름입니다. 이제 우리 75번 75번 76번은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76번 77번 77번 지금 우리 성만찬에 관해서 하는데 76번 아까 우리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고 하는 그게 그러면 어떤 그 우리에게 유익도 주고 복도 줍니까? 그럴 때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게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마실 때, 먹을 때,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76번,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76번이 사실은 더 정확하죠, 그죠? 76번. 제가 묻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좀 큰 소리로요. 76번. 우리 이거를 누가 듣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듣는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 이제 읽는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녹음돼서 들어가는데 소리가 작으면 그분들은 이 교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거. 우리 떡과 잔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 잘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 믿는 마음으로. 잘 표현하길 바랍니다. 믿는 마음 없이는 성찬식 아무 의미가 없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보면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찬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점점 더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면서 옛날하고 똑같고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어떻게 해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님들 성경 보시면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체는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점점 주님의 몸으로서 재구실을 해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듯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다 그것이 머리라는 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살면서 점점 주님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연합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시면요.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한다고 오늘 뭐, 점심 조금 먹고 저녁 굶고 이래가지고 오후 내내 준비를 했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되어지는 부분은 지금 77번 같은 거는요, 이렇게 보고 성경 구절 자체가 답이에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문제를 봅니다. 문제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보고 그리고 이걸 직접 먹고 마시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실한데 그러면 이 확실한 걸 먹고 마시면서 하는 그 큰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다가 그런 거를 약속해 주셨고 어디에다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뜻이 그겁니다. 제가 질문하고요. 성도 여러분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77문의 답은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답이. 제가 문제 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고민에 또 있는데요. 그것도 계속 답입니다. 이 약속은. 아멘. 답이 그냥 성경 구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보고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했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식을 제정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해 주는 성경 구절은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내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떼시고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그 다음에 이 잔을 가지고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살고 영생하고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성경 구절 한번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는요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무엇이라고요? 산떡이니. 떡은 찢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예, 내 살이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로 대표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찬식 때 뭐죠? 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떡과 살을 기념하면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이거 없이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혹시 어떨 때는 성찬식 이렇게 할 때 좀 분주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은요. 떡하고 잔을 딱 받으면 이건 나에게 주신 거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그 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라. 그러니까 딱 받으시면 기도하시고 받으시면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드십시오. 성찬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떡을 다 이렇게 다 뜯게 해가지고 안 마시고 처음에 떡을 주면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사회자가 다 같이 먹자 그러면 다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또 다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요거 탁 들고 이거 먼저 마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마시자 그러면 마십니다. 이게 다 하나 연합됐다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주면 받는 대로 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지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앞에 이렇게 떡하고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먹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때는 떡을 떼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가지고 거기 이제 담궈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바로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영생을 가진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주신 성찬식에서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살을 직접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를 직접 마실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찬식 한번 잘 하셔도요.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도 이북에서는 성찬식 한번 하고 싶어서 그렇게도 눈물을 흘립니다. 성찬식은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 구하기 위해 갖고요.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흘리신 피 그리고 찢으신 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77문까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세례, 성찬,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주일, 십계명 이제 주기도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좀 딱딱하셔도 하나하나 정리 잘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내용을 주셨네 그러고 그 내용을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신앙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휘청거리질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한번 물어보고 마치겠습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네. 횡단보도 신호대기 지점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보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란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일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거기 가만 서 있는 거 있죠. 그 몇 번 신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가만 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은 길을 건널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통순경이 아주 의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물어야 정답일까요? 이게 요즘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물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나요? 정답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교통순경이 물어야 합니까? 옛날 같으면 뭐 교통순경이 뭐라고 직설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뭐 하십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색깔이 없으십니까? 참 이게 그냥 웃자고 지어낸 얘기지만은요. 근데 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이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대방 의견 존중하고 뭐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참 지금 이제 발달된 시대입니다. 이 발달된 시대라서 우리가 진짜 직설화법이나 이런 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 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야기 다 피하는 거 있죠. 죄의 무서움 다 피하는 거 있죠. 그런데 상대방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런 말은 못 하지만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믿을 때 나 지옥 가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자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그 죽은 뒤에 지옥이 무서운 것과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걸 전혀 안 하는 시대입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색깔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교통선생님 그것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길을 건너가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까?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 빙빙빙빙 둘러서 얘기하고. 그러셔도 돼요. 마음 안 다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할 것 같으면 나를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나도 옛날에는 참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때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이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너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은 빨끈하잖아요. 다시는 안 몰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몰랐어. 나도 그렇게 안 믿고 있다고 죽으면 지옥 가는 줄 난 몰랐어. 이러면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은 전도하고 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우호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깨셔가지고요. 내가 왜 미국 사는지, 내가 왜 이 한인 동산 장로교회를 섬기는지, 내가 왜 그 동네 사는지,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주 안에서 잘 깨어서 내가 복된 주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또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잠을 자면서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의 피곤을 다 풀어주시고 마음의 염려가 없도록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딱딱한 내용이지만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내용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